공회 앞에 서시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넷째 날 우리 순환절 특세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밤새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시며 재판받으시고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신 2000년 전 주님의 사랑을 오늘 깊이 묵상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가, 그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죄인을 숨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오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주님과 함께 만찬을 했던 제자들이 자신들은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같이 가겠다 그렇게 맹세했던 제자들이 정작 군병들이 들이닥치니까 모두 자기 살겠다고 주님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나마 좀 낫다는 베드로가 멀찍이서 충분히 자기 도망갈 만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주님을 따라왔을 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가장 힘이 되어줘야 될 친구들이 다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난의 시간을 외롭게 홀로 맞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병들고 욕먹을 때 옆에 꼭 있어줄 것 같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도 힘든데 그것을 혼자 외롭게 겪어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그런 분이 있다면 십자가에 외로우셨던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55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는 유대인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서 그 멤버인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는 이렇게 한밤중에 밤에 모여 재판하는 것은 불법 회의임을 알았죠. 법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니까 군중이 두려웠던 것이죠. 어제 우리는 그들이 나사로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폭발적인 군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것을 두려워해서,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5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결론은 나 있었어요.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만 하는 것입니다. 신문은 형식적인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형까지 언도하는 아주 이 중대한 재판은 대낮에 공개적으로 해야만 하는데, 또 유월절 같은 큰 민족 대절기에는 이런 사형을 언도하는 재판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또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즉시 집행을 하지 않고 피고인이 충분히 항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절차들을 다 생략한 채 그들은 군중이 두려워서 밤에 허겁지겁 졸속으로 불법 재판을 열어서 초고속 처리해버렸습니다. 가장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동기가 악하니까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 과정만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심판들이, 재판들이 그렇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지난 정권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표적 수사, 표적 재판이라는 것이 항상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힘 가진 사람들이 이미 저 사람 잡아야겠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과정만 밟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다들 두죠. 없는 증거나 증인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막 논리를 끌어맞추다라고 보니까 음모자들이 대단히 바쁩니다. 배후에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몰래 몰래 밤에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시키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이 땅의 정말 불공평한 비틀린 그 정의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밤에 불법적인 졸속 재판을 열었어도 증인이 없이 사형 같은 중죄를 선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합당한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을 그들이 동원을 했어요. 56절 59절 읽습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자, 증인이 많은데 다 가짜기 때문에 이게 막 자기들끼리 말이 안 맞아요. 율법에서는 사형 언도까지 가려면 적어도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미니멈 두 명의 거짓 증인은 자기들도 이렇게 확보를 했겠죠.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허물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입니다. 민족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헐겠다는 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되었습니다. 사형까지 가려면 신성모독죄로 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성전을 허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신 것이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에 그 말씀을 그냥 왜곡한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전혀 의도되지 않은 방향으로 편집이 되고 왜곡되어서 나를 공격하는 실탄으로 사용될 때 그 억울함, 그 황당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당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이 심정이 어떠하셨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59절에 보니까 그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말이 안 맞았다고 했어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니까 당연하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을 죽일 확실한 명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 맞지 않는 증언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에 몰아갔다가는 오히려 자기들이 역풍을 맞을 수가 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의 입술로 신성모독죄를 시인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60절 61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그들이 내놓은 거짓 증거와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일일이 대답하고 답변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공격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막 악성 루머가 퍼질 때 그걸 일일이 해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다 해명하고 나면 10개를 해명하고 나면 또 20개가 다시 또 나옵니다. 그것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들의 전장으로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더 막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빠져나갈 수 없는 코너로 몰아넣었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쉽게 말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바로 신성모독죄에 걸리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의 간계를 뻔히 아시면서도 당당하게 대답하셨습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내가 그로다. 말 한마디만 피했어도 사형 선고는 모면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스스로 그 순간 선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왜냐하면 이 불법적이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원하는 게임의 법칙대로 끌려가 주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힘이 없으셔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고서도 우리를 사랑해서 스스로를 지킬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다음 말이 진짜 중요합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 앞에 이후에 after this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후에라는 말은 십자가 죽음 후에 너희들한테 이렇게 불법 재판 당해서 이제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한 그때 너희들은 나를 죽였으면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이후에가 있다. 이후에 진짜 게임이 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것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인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기서 하늘 구름은 보통 구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었던 그 구름, 시내산을 감쌌던 그 구름, 성막 위에 있었던 그 구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영광의 구름이 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짓된 재판으로 이제 자기가 사형원도 되는 그 순간에 그 악독한 무리들 앞에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때 영광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이렇게 만들지 못한다. 지금 예수님은 힘이 없으셔서 안 쓰는 것이 아니고 절제하시고 계실 뿐인데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의 힘이 그분의 영광이 100%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 권세도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영광과 능력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환상을 보았을 때 바로 주님이 산헤드린 법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환상을 그대로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고요히 오셨던 주님의 초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엄청난 영광으로 오실 텐데 그를 찌른 자들, 지금 이런 불법 재판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도 영광의 주님을 보고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주님을 핍박했던 자신들의 죄를 그때 통곡하며 애곡하게 될 텐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주님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거짓 증인들과 악한 인간들의 음모로 사형 선고를 받는 그 공회 재판에서 자신이 비참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영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 그 다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공격당하고 욕먹을 때 우리가 지금만 보고 있으면 너무나 비참해요.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을 들어 something beyond, 그 너머를 봐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거든요. 우리는 절망 같은 땅의 현실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너머의 영혼을,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 하수인들 같은 사람들의 거짓 루머와 인신공격과 거짓 음모에 흔들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당당하게 영의 눈을 들어서 하늘의 비전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 찬송과 가사처럼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어이 여기 살릴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언제나 바라봅니다. 특히 저는 주님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스터 구원 계획의 큰 그림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부활과 승천, 재림까지 가는 거대한 드라마의 오프닝이었을 뿐이에요. 십자가는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에요. 통과하는 곳이에요. 영화도 보면 초반부에 주인공이 막 당하고 막 고생하지만 그것만 딱 끝나고 영화관을 나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런데 그 고생을 통해서 나중에 주인공이 승리하는 장면이 나와서 큰 그림이 나오듯이 십자가 고통은 생명의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위해서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쏟아야만 하지만 그 절망과 슬픔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영광을 봐야만 돼요.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십자가에는 그렇게 승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주님이 못 박히신 이 금요일을 Good Friday라고 합니다. 처음에 나는 무슨 말인가 했어요. 주님이 못 박히신 이 비참한 날을 왜 Good, 좋은 금요일이라고 하는가. 왜냐하면 이 거대한 구원 계획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육체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을 동정하게 돼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영광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이렇게 높이 올려다 봐야 돼요. 십자가 뒤에 위의 것을 봐야 돼요. 영광의 주님을 봐야 돼요. 부활을 보고 재림을 봐야 돼요. 그 큰 그림을 다 보고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아요. 예수님을 거짓 재판으로 죽음으로 몰고 간 종교 지도자들은 나중에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을 알고 통곡을 하겠죠. 잘못된 종교적인 열정과 강박한 마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미 끝난 거죠. 주님께서는 그런 무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아들됨을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영광은 타협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리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상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세련된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는 요즘으로 치면 뭐 뉴욕 서울 뺨치는, 돈 많고 공부 많이 했고 잘 살고 화려한 사람들이지만 바울은 기죽지 않고 이 십자가의 주님을 자랑했어. 이 십자가의 능력과 영광을 큰 그림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63절 64절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신성 모독이라 그러면서 옷을 찢고 펄펄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겠죠. 자기들이 원한 대로 예수님이 걸렸다는 거죠.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을 끌고 간 이 하인들은 마치 자기 주인들에게 충성을 과시하는 것처럼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요즘 일반 법정에서도요 아무리 중죄를 언도받은 피고인이라 그래도 이런 인격 모독 안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교도관이 이렇게 아무리 죄를 언도받았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 교도관들이 막 언도받은 그 순간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고 지금도 애지간한 나라에서는 그런 인격 모독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독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얼굴에 침 뱉어본 적 있습니까? 진짜로 이유 없이 구타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육체의 고통보다 정신적인 치욕이 더 심하죠. 예수님의 눈을 가린 뒤에 마구 때리면서 누가 너를 때렸는지 네가 진짜 선지자란 맞춰봐라 하는 아주 잔인한 게임도 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또 많은 말로 예수를 욕하더라고 돼 있습니다. 요즘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기자들의 루포 기사를 읽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10대 초반의 애들이 그렇게 잔인할까? 친구를 골라서 왕따시키고 괴롭힐 때 쓰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해요. 어른들도 깜짝 놀랄 상욕을 계속 퍼붓고 왕따, 은따 뭐 온갖 수치스러운 행위를 다 강요하고 어떨 때는 친구 목에 끈을 메고 끌고 다니고 얼굴에 침을 뱉고 물건을 뺏고 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행위들을 다 합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참 분노하죠. 근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밤새 그런 모욕을 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아들이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뭐 잠잘 수가 있겠습니까? 슬픔과 분노가 치솟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독을 당하시는 것을 밤새 보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사람이 주는 것들입니다. 직장생활은 일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상사, 동료, 그 클라이언트들과의 관계가 힘이 드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히고 악플 달고 왕따시키고 여러분의 앞길에 함정을 파고 거짓된 루머를 퍼뜨리고 여러분에게 독한 말을 쏟아낸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사람이 준 상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때 어떤 심정인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그런 괴롭힘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저를 방문한 어떤 그 음악 관련된 분야의 그 교수님이 성악과 교수님인데 정말 착실한 크리스천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대요. 실력이 너무나 뛰어난 분이라서 이렇게 임용이 됐는데도 그를 시기한 전임 그 선배 교수들과 동료들이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온갖 게 다 돌아서 정말 자기가 거의 돌아버릴 지경이었다고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있는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분이 십자가 전에 재판받으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침묵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냈더니 이분을 모독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막 재판받고 걸리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님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대제사장의 뜰에서 주님은 온갖 인격 모독을 다 당하셨습니다. 오늘 사람들로 인해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면서 하늘의 그 힐링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십자가에서 흘려나오는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영혼의 상처를 그 상처 속에 박혀있는 독기를 디톡스 시켜줄 것입니다. 사람이 준 상처를 정화시키는 능력이 십자가의 주님에게 있습니다. 시편 57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적들 때문에 기가 차가지고 내 영혼이 억울하다고 한탄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억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몇 프로라도 우리 잘못이 좀 있는데 예수님은 100% 억울하셨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맞받아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기 전에 이 불법 재판이 있었고 불법 재판 전에 이미 제자들의 배신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고 겟세마네에서 자신을 버려두고 도망간 열한 제자들의 비겁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재판이 거짓 재판에서 너무나 추악한 음모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이거 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별의별 거짓말을 다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신 걸 편집하고 거기다 살을 붙이고 엉뚱하게 왜곡시켰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정도가 아니라 없는 굴뚝도 막 만들어가지고 졸속 재판을 당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하인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시는 그 심정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 삶에서 겪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이 아픔들 배신당하고 악성 루머가 내 뒤에서 돌아가고 이렇게 될 때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죠. 완전히 멘붕이 오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그런 거 많이 당해보시죠. 트라우마가 옵니다. 주님은 억울한 사람들이 겪는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이 묵묵히 침묵으로 그 고통을 이겨내셨듯이 그 힘든 시간을 억울하다고 해서 사람들과 일일이 맞대거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 밑에 돌아가는 거예요. 일일이 해명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해명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제시하는 아니 진짜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을 가면 돼요.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입니다. 이 공회 재판장에서 주님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악이 같았고 세상이 다 주님을 대적하는 듯 했습니다. 중립적이던 사람들도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아무도 주님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그러나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무도 주님 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주님 편이셨으니까. 왜? 이 사건이 끝이 아니고 그 너머에 큰 그림이 있었으니까.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었으니까. 그들은 끝났다고 손 털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시고 계셨으니까. 이제 이 고통을 지나서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 부활 승천 재림의 승리까지 가는 큰 그림을 보셨기 때문에 이 폭풍의 시간 안에 주님은 갇히지 않으셨어요. 이 고통은 지나가는 것이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부분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의 눈을 들어 큰 그림을 보셔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은 우리 주님의 불법 재판 상황처럼 당장은 절망적이고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도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결국은 승리로 결론이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고통스러운 금요일을 Good Friday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이것은 승리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의 불법 재판과 공격을 당하신 우리 주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구원의 큰 그림을 보며 그 고통을 이겨내셨듯이 우리도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당하고 거짓된 루머가 돌고 힘들 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